미국 보스턴에 가보시면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름을 들으신 것처럼 좀 박물관 이름이 특이하죠? 이것은 정부나 어느 단체에서 만든 박물관이 아니라 개인이 연 박물관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1900년대 초 미국의 대부의 아내였던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라는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자신이 유럽과 중동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집했던 약 2500여 정도의 작품들을 모아 전시된 박물관입니다. 1903년도에 이곳이 이제 개방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박물관에 특이한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냐면 건물 2층에 보시면 네덜란드 룸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그 비단 벽 앞에 빈 액자가 한 가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왜 다른 작품들이 있는데 왜 이것만 왜 빈 액자만 걸려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인 1990년대 이곳에서 큰 도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5억 달러, 제가 어제 원화를 한번 환율로 계산해 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천억 원이더라고요. 총 13 작품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빈 액자만 놔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박물관의 설립자였던 가드너 여사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장품을 재배치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모든 작품들을 경매로 내놓고 그것들을 하버드 대학에 기증하라고 그리고 이 박물관은 폐쇄하라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 빈 액자에 원래 전시되어 있던 작품은 무엇일까요? 그 작품은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으로서 네덜란드의 황금 시기를 이끌었던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서 특별히 이 그림이 갖는 큰 의미는 그가 그린 바다 풍경화 중에 유일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빛과 그림자의 색채의 대비, 섬세하게 표현돼 부서지는 파도와 물살, 그리고 불길하게 검게 물든 하늘, 그리고 각 개입니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인물들의 표정들을 아주 생동감 있게 그린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도난당한 작품들은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갈릴리 바다의 폭풍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작품이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기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인생의 폭풍 속에서 때때로 기적을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이 불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제자들에게서 오늘 만나는 폭풍은 첫 번째 만나는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그들이 제자들이 큰 풍랑을 먼저 만났음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배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폭풍 속에서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고 그 모습을 제자들 역시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폭풍 속에서는 제자들 곁에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작든 크든 이런 수많은 폭풍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가정 내의 갈등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 때로는 주님이 나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함께 계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어느 때는 정말로 무섭고 험한 삶의 파도 앞에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이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폭풍 속에서 주를 바라보기 위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폭풍 속에서 주를 바라보기 위해 그 첫 번째로는 순종의 길에도 폭풍은 온다는 것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순종의 길에도 폭풍은 다가옴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4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사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굉장히 서두르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 사건이, 그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남성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 아마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면 적어도 1만 명 이상이 영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육적인 배고픔까지도 해결했던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도 놀랐겠지만 특별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더 흥분되고 아마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 못지않게 제자들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일명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껏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이 찬스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본문을 보시면 지금 제자들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두 개의 단어로 등장합니다. 바로 즉시 재촉하사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촉하사는 헬라어로 아난카조로 강요하다 아니면 억지로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강제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지금 행동하셨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촉 속에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반항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 하는 수 없이 순종하여서 배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자들이 많이 아쉽고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예, 왜요? 많은 사람의 환호와 관심을 뒤로 한 채 떠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중들의 이러한 관심과 인기를 접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 제자들한테 뜻밖의 선물이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4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들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지금 무슨 설문입니까? 예, 험난하고 매서운 폭풍우가 지금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나아갔지만 순종하고자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나아갔는데 더 큰 축복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본문 48절은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 말은 원래 심하게 고통을 겪다 고문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혹독한 시련과 압박 속에 있다는 것들을 본문이 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처음 폭풍우를 만났을 때는 예,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지형과 날씨를 잘 아는 일명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이 있어서 예, 잠시 잠깐이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아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 오늘 성경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에이씨, 예, 띠띠띠 이런 골고다 이러면서 예, 예수님 우리들 먼저 예, 가라고 해놓고서 너무하시네 라면서 예, 원망과 불평 심지어는 예, 욕까지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도 폭풍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는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순종 이꼬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라는 우리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예, 순종하면 축복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형태가 잘 들으십시오. 예,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형통함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에 대한 새로운 지금 관점 전환이 예, 필요합니다. 이에 희망전도사로 불리는 닉 부이치치, 예, 아버지인 보리스 부이친치는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장애를 겪는 그 아들을 향한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닉이 불완전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흠투성이었다. 자신의 아들인 닉 부이치치가 불완전하게 태어난 것이 아닌 자신의 시각이 불완전했음을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즉 이처럼 우리들도 이제 순종과 축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 무조건,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예, 누가 생각하는요? 내가 생각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제 해산하신 이유에는 기쁘신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들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평행구절인 동일구절인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제 미리 캐치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자칫하면 높아져서 넘어질까봐 그 상황을 막으시고자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태워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본심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4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힘겹게 노젓는, 즉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제자들을 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보신 걸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금 찾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아 예수님께서 곧바로 도와주시면 되지 왜 밤 사경, 예,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왜 이때서야 움직이셨는가라고 우리들은 또한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보통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들의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 노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법칙이고 일하시는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인생의 폭풍 속에서 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는 순종할 때도 풍랑이,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심을 꼭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돕고자 주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폭풍 속에 주를 바라보기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4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험난하게 불어오는 비바람과 높은 파도를 이겨내고자 제자들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 향해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환경적, 상황적 아니면 시각적 착각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의 깊은 세계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바다를 혼돈과 악의 세력의 거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도 보시면 악의 상징인 리어워단이 큰 바다의 괴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여러분들 와서 보시면 거라사 귀신 사건에서도 귀신들이 어디 때로 가냐면 돼지 때로 가고 그 돼지 때를 어디로 빠집니까? 바다로 빠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는 바다는 악한 영의 자리라는 것이 반영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유령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제자들과 같이 종종 실수하거나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도 나를 도우러 오시는 그 주님을 주님이 아니라 두려움과 아니면 불안의 신호로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본 것을 곧 사실로 단정짓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본 것을 곧 사실로 우리들은 단정짓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심리학에서 에빙하우스의 착시 형상이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는 것처럼 1번과 2번 그림 사이에 동그라미, 주황색 동그라미가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보기에 어느 쪽 동그라미가 크신 것 같습니까? 보통 생각하시기로 2번이라고 대부분이 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옆에 주위를 다 없애보고 살펴보면 사실 이 두 공은 똑같은 크기인 것입니다. 주황색 공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주변에 둘러싸인 원 크기에 의해서 우리들은 다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림을 더 보여드리면 혹 여러분들 여인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마도 나무 한 그루와 그 옆을 날아다니는 새의 모습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멕시코의 예술가인 옥타비아 오캄포로서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관찰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100%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폭풍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본 것, 자신이 판단한 것이 실제이고 진짜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또 다른 문제를 지금 낳게 됩니다. 바로 그 잘못된 시선이 폭풍의 두려움보다도 더 큰 내적 공포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두려워할 때도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더 공포에 몰아넣는 것은 내가 본 것 그리고 내가 느낀 것이 실제라는 확신으로부터 오는 내적 두려움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아시고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내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뜻으로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애굽기에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는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임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고. 근데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내용이 안심하라가 아니라 take a courage, 즉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폭풍 역시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에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어 이제 너희들 용기를 가지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자 아니면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악한 영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비록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즉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밤새 제자들을 괴롭힌 그 폭풍과 파도도 예수님의 발 아래, 네, 예수님의 손 안에, 즉 내가 다스린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혹 인생의 험난한 여정 속에 혹 계십니까? 상황이 너무나도 나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쓰시고 이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그 폭풍 속에서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음을 깨닫는 그 지혜와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 그 현실이 지금 누구 아래 있다고요? 바로 우리 주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그 폭풍 속에서조차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폭풍 속에서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진짜 폭풍은 고난이 아니라 영적 둔감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진짜 폭풍은 고난이 아니라 영적 둔감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아멘. 여기서 그 떡 떼시는 일은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전에 아주 놀라운 기적인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눈앞에 펼쳐진 그 어려움과 풍랑으로 인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아주 새카맣게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가셔도 나가시는 저 순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 까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다가올 경우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집중할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52절에서 저자 마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둔해진 마음입니다. 여기서 둔하여졌음은 헬라어로 포로라는 단어로서 굳어지자 감각을 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더 설명해드리면 단단한 돌이나 굳은 피부를 가리키는데 비유적으로는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된 상태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즉 지금 제자들은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제 영적으로 쉽게 마비가 되는지 이 시간 잠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불안과 사업의 실패, 갑작스러운 병과 사고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영적으로 마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 봤을 때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보다 고난과 역경의 시기 우리가 영적으로 마비되기보다는 영적으로 더 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공고함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끝이 알 수 없는 어둠의 터전을 지날 때 비로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이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공을 이루었을 때 형통함으로 가득할 때, 평안함이 지속될 때, 이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무서운 폭풍은 고난의 역풍이 아니라 성공의 순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형통의 순풍이 도리어 우리를 가장 쉽게 영적으로 무뎌지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즉 영적으로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일명 세상의 부와 명예와 힘을 단번에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본문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4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혼자 기도하러 지금 산으로 가고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성공, 형통, 편안이라는 순풍의 덫이 영적으로 자신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러 혼자 산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하여도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지하다면 그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내 삶이 폭풍우 가운데서 흔들리고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 영적인 눈을 가지고 깨어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고난과 실패의 폭풍우가 진짜 폭풍우가 아니고 진짜 폭풍우는 성공과 형통의 것에 덜려 영적으로 무지할 때, 둔감한 때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바울 역시 자신만만하고 기고만장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제 겸손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어느 유명한 구약학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구약학자가 어느 날 스위스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스위스에 오는 것이 쉽지 않기에 그는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일명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아서 정말 어렵게 정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정상에 딱 올라가 보니까 정말로 넓게 펼쳐진 그 자연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환상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다는 그 성취감 때문에 그 순간을 너무나도 만끽하고 싶어서 꼭대기 중에서도 가장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두 팔을 벌리고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호라고 외치는 순간에 갑자기 굉장히 강한 돌풍이 불어오면서 그가 그만 중심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중심을 잃어 낭떠러지에 떨어질 법하는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가이드가 간신히 그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무릎 꿇는 자세가 가장 안전합니다. 뭐라고요? 여기서는 무릎 꿇는 자세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 꼭대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안전한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비록 폭풍 속에 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진짜 무서운 폭풍우가 무엇이든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형통과 성공의 순풍의 덫에 걸려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축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큰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로 인해서 더 바빠질수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과 교통하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 지혜로운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